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한 불쌍한 청년아이의 죽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후 본문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는 하지만 이 청년의 죽음 앞에서 드로아에 있는 한 다락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이 불쌍한 청년 유두부의 죽음을 두고 그는 졸았고 그 졸음이 죄라고 규정하였다고 한다면 죽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두고 그가 부당하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두고서 우리는 수많은 어떤 위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의 죽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어쩌면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 종은 오후 7시에 바울이 한 다락에서 모임을 가진다라는 그 장소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 다락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각양의 등불들이 켜져 있습니다. 아마 이로 인하여서 다락 안의 공기는 탁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청년이 창틀에 앉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강론함에 그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칼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모임 속에 속한 한 불쌍한 청년이 떨어져 곧 죽었을 때 누가 그리스도가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이세리라고 생각했겠는가?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였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3층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저주라고 말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어쩌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틀에 앉지 않아야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부활시키지 않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접하게 될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우리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주의 날의 시간이고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락입니다. 즉 집에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다락이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단순히 집에 높은 곳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다락방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단어에 좀 더 익숙해지게 되어지면 이 다락이다라는 표현이 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락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단순히 이제 저주였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이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된 유두고의 이름은 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바울이 자기의 몸과 이 청년의 몸을 하나로 합일시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유두고가 3층으로부터 다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다라는 단어는 던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던져버린 겁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에게 자기 몸을 엎드려라고 말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3층에서 자 그 사람의 몸이 던져졌고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위로의 말씀을 할 때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합일되어진 몸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베드로는 주의 이름으로 요파에 돌아가라는 여인을 살릴 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에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요파에서 도로가를 살린 사건, 즉 이 도로가의 시신이 다락에 있었고 그 다락에 베드로 올라가 그 애를 다비다 쿰 해가지고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을 때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인데 그 사건의 결과를 두고 이야기할 때 어떤 곳에는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속에는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두고는 어쩌면 바울 자신을 바라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몸을 유두고에 던졌을 때에 유두고에 던졌을 때 두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바울 자신의 사역을 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23절과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런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일로서 지금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이제 들어와 신자들에게 더 이상 바울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나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 너희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또한 더 나아가 이 말은 드로아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실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주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주어야 될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드로아 성도들에게 주께서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에는 주께서 유두고를 살림으로 드로아 사람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주간의 첫날에 주의 백성들은 떡을 때려 모였습니다. 둘째, 유두고는 죽었고 부활하였습니다. 셋째, 주의 백성의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주간의 첫날에 주의 백성들은 떡을 때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의 일주일간의 형제 가운데 마지막 날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있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엄청난 기적도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들은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누가는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누가는 드로아 사역 중에 이제 바울의 사역 중에 마지막 사역, 즉 마지막 하루를 일하고 나면 이제 그는 떠날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하루도 저녁부터 다 마침까지 저녁 7시까지 다음날 아침 5시까지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바울의 일행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라고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즉 주간의 첫날에 다락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임이 성경은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모임의 장소를 다락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유두구가 떨어진 청수를 3층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다락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 만찬의 자리는 이런 곳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과 13절에 누가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이 보이리니 가서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시니라.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큰 다락에서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었고 이 다락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오순절을 경험한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곳을 두고서 다락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락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병들어 죽은 도르가의 시신을 둔 것도 또한 그녀가 살아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락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이 다락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다락이 사용되는 그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며 모였던 그 장소 다락. 또한 오순절을 경험하게 된 그 다락. 도르가가 살아난 그 다락. 오늘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다락. 이 다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 장소인 이 다락에 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서 단순히 애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점차 성찬이 만찬으로 이어졌고 식사를 했다라는 개념으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히 애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애찬이었다고 한다면 저녁 시간에 모였으니까 저녁 시간에 먹어야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애찬을 먹는데 저녁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유대고가 살아난 이후에 이제 아침 시간이 다 되어져서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애찬일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애찬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또 성찬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말씀 사역을 강론합니다. 말씀 사역을 늦게까지 강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 강론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녁 7시에 모여서 물론 유두구 사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이 말씀 강론의 시간이 계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인상 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지나고 나면 그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힘차게 그 말씀들을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말씀을 뭘로 전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누가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유두구가 죽었고 유두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떡을 떼려 모였고 그들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 강론했다라는 이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떡을 뗀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달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 즉 월요일 모임을 알려주는 초기의 어떤 기록들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넌저시 암시합니다. 고린도 16장 2절에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따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연보를 매달 매주 첫날에 연보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 연보하다가 특별히 내가 갔을 때 헌금하지 않도록 하라, 연보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첫날에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에도 일요일을 그리스도의 예배의 날로 모였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7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드로아에서 마지막 날 바울이든가 다락에 모인 주의 백성들은 주를 예배하는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으며 주께서 주시는 떡을 때려하여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주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사역을 기념하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은 예배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를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의 날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불행해 보이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다락방에서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제에서 생각합니다. 둘째, 유두고는 죽었고 부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이 모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쉽게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존다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강론할 때에 그 조는 것을 두고서 그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두고에 떨어진 것과 연관하여 우리는 몇 가지 요소들을 생각합니다. 먼저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각양의 등불이 켜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각양의 등불들, 여러 가지 많은 색깔의 등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가 들고 온 등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간에 등불을 다 켜게 되어지면 산소는 계속 탈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는 탁하여지고 어쩌면 우리가 볼 때에 조는 것은 당연하게 보일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저녁 7시 또 오랜 시간 동안 전하였지만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긴 시간 동안 강론하는 중에 그는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두고를 처음에는 청년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은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파이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아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종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만약 앞에 내용이 청년이었다고 한다면 뒤에 내용이 12살 이상 된 아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어쩌면 종된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된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왔을 것입니다. 정말로 피곤한 가운데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로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졸았다라는 이 사실을, 졸아서 떨어져 죽을 정도로 졸았다라는 사실을 정당하게 그는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적어도 본문이 이 사건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본문을 들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편에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게 되었지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도가 설교하는 동안 젊은이가 창에 떨어지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는 정말로 애쓰고 왔지 않습니까? 환경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이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유혹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전도 유망하고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보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유두고의 죽음을 두고 유두고의 죽음을 불신앙으로 보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 어린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도 그들을 바울의 가르침에 더욱 열심히 나아가도록 마음속에 철저하게 새길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일깨우고 싶어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유두고는 다락 즉 3층에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던져짐을 당하였습니다. 유두고는 3층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유두고의 죽음을 두고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라고 하지만 누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두고의 죽음을 두고 분명하게 죽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3층에 들어있다면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 상상됩니까? 우리 예배당이 여기 3.75m입니다. 그리고 이 3.75m라고 해도 이게 3층이 되어지면 우리 저기 짓는 집이 옆집이 3층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높이는 2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높이에도 3층씩 지어도 6층 높이에 떨어집니다. 상상되십니까? 이 높이에 떨어져 죽었다. 잘 이해 못하겠지요. 그러니 기절했다. 그래서 깨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히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두고의 죽음을 두고서 바울이 유두고에게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마라. 이 떠들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에 대한 슬픔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다른 본문에서 떠들지 말라는 내용들을 훤화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훤화하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훤화하다는 단어가 마가복음 9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23절과 마가복음 5장 39절에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시험에서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떠드는 무리 이 무리가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라는 단어로 아마 지금 계정판 성경을 가진 분들 그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 계정 계획판에는 이것이 예, 떠드는 물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의미가 안 되면 그냥 시끄럽다라는 정도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의 딸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떠드는 무리가 우리처럼 장례식에서 막 그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어른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있으면 화투 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화하는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떠들며 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헌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로 보게 될 때에 분명한 것은 유두고는 기절하여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이 의사였고 그러므로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단어들이 단순히 떨어지다, 떠들고 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죽었을 때 슬퍼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히 죽음을 두고 울고 떠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내려가 자신의 몸을 유두고 몸 위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즉, 유두고는 자신의 몸이 다락에서 던져졌고 마찬가지로 바울은 유두고의 몸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이때 유두고는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으면 이 바울의 다음 메시지 핵심은 뭐 해야 됩니까?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음 메시지가 뭡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논하지 않고 왜 떡을 떼는 일을 하고 왜 말씀을 나누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사실. 그리고 유대국가 이후에 잘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 유대국의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전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 들어와서 한 단락에 주의 나라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오늘날 의사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었다라는 단순한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군은 죽었고 부활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드로아의 주의 백성들은 적지 않게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제로 인도합니다. 셋째, 주의 백성들은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군은 다락에 떨어져 죽었고 살아났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이름은 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되다라는 이름을 듣게 될 때, 뜻을 듣게 될 때 기억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되도다 이 사람아, 복되도다 이 사람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복되다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복된 이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군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이었지만 적어도 한 주간의 첫날에 주의 나라를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졸다가 죽었지만 살아난 사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사한 사건 하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떡을 주심의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고 자기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인 떡을 주시고 자기의 피인 잔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는 자기 백성에게 먹이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유대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는 떡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떡을 먹는 것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몸인 떡을 떼고 잔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을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그냥 교회 왔으니까 먹고 싶다라고 말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떡과 잔은 교회가 펜스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길은 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경험하였다라는 새 피조물 된 증거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떡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잔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에 있는 신자들은 더 이상 바울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수많은 고난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믿음의 파산의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의 고난이 전혀 없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과연 그랬을까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죽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신자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자기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의 믿음에서 파손할 수 않는 그런 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는 파손하지 않는 것입니까? 유독은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영생을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어떻게 스스로 인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유독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즉 복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십니까? 아무리 보아도 피할 길이 없는데 첩첩상류로 계속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물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물을 것입니다. 오늘 들어와 성도들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떡을 떼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복된 사람 유두코가 그들과 함께 함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사람 유두코가 죽음과 부활의 생물학적인 위로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도리어 복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신자들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들어와 신자들은 더 나아가 바울 자신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본문 가운데도 보면 본문 이후에 바로 바울이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각오합니다. 내가 만약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 그에게 믿음에 파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유두고와 자기의 몸에 합의를 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유두고에게 던집니다. 그리고는 죽음과 부활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음식인 떡을 떼며 잔을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나는 가시적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위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참된 위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 더 이상 바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위로가 어딨습니까? 우리의 위로가 어딨습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을 주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아지면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의 떡을 떼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누가는 이 유두부가 살아났던 사건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더 이후에 기록해야 하는데 그 기록을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떡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갈 때에 주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어쩌면 참 힘든 세상을 삽니다. 아마 이후에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보시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그 위로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다락에 있고 너희가 삼층 다락에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삼층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삼층 구조에서 하늘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삼층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삼층에서 하나님 주신 떡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고백서에 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떡을 받아와 오늘 땅에 있는 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음식을 먹고 하늘에 있는 음식을 하늘 백성이 먹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도무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자들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파선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파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찬송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식사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위로를 받읍시다. 이를 바라보며 위로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주님은 이 위로를 위하여 유도구의 사건을 주셨습니다. 유도구의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아멘.